잘 살고 있다 싶은 그 사람들은요, 때로는 부모 없이 제멋대로 살고 있는 고아를 바라보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게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요? 잘 사는 것 같아도 부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고아일 뿐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요, 잔칫날 잡으려고 묶어둔 돼지 있죠? 잔칫날 되기 전까지요, 참 잘 먹입니다. 잘 먹여요. 그거 보고 부러워한 다른 돼지가 있으면 그 모자라는 돼지입니다. 뭐 돼지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 없이 멋대로 하고 제 멋대로 살아도 잘 살더라, 이거 부러워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요,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치시는지 모르겠다, 복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야단치시는 게 틀림없다, 이럴 때는 그 아픔이, 인간적인 아픔이 있을는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은 매맞을 짓을 아예 안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사셔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부족해서 가끔은 매맞을 짓도록 하기도 안 합니까? 그럴 때 매맞는 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아무 일 없던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나요? 아니면요? 용서 안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징계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끝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벌은 받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는 뜻에서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전부 멸하겠다고 말했을 때 모세가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이 이렇습니다. 용서하겠다. 네 말대로 사하겠노라.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잘 보세요. 용서하겠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혹독한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여요. 아이가 죽는 그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비록 이 아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은 이상 우린 죄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저지를 모든 죄까지도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용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거듭 잘못할 때는 매를 맞을 수는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셨다는 말이 아무런 징계도 매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하시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혹시 그런 일이 생겼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할 문제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고, 심지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더하여 주었으리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잘 살게 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제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십시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먹고 살만 하면 기도 더 합니까? 안 합니까?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참 넉넉하게 편안하게 잘 살게 됐습니다. 더 해야 되겠어요? 덜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상하게 덜 합니다. 어느 분이 새벽 기도에 관한 얘기를 저보고 얼핏 하시길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 바쁜 가운데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십니까? 이랬더니 답변이요. 기도할 일이 많았어요. 기도할 일이 많아서 가는 답은 힘들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드는 것 때문에 그나마 기도하러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라는 거. 이거 일종의 복입니다. 힘은 들지만 그게 일종의 복입니다. 자, 그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이 나고 편안해지면 그 새벽에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건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좀 덜한지 모르지만 수능 칠 때가 다가오면 새벽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요. 정작 수능 시험 치는 당사자는 교회 전부 대타로 엄마, 아빠, 누나, 형님 다 동원해서 새벽 기도 잘 나옵니다. 수능 끝나면요. 우린 변화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설물처럼 싹 빠져나오고 다시 입시철이 다가오면 또 와 몰려나오고 이럽니다. 시험이 있건 없건 어려움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정말 복이라는 얘기죠. 혹시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요. 아, 시험 끝났으니 이제 공부 좀 하자. 왜요? 시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났네요. 이제 제대로 공부 좀 하자. 이거 참 대단한 학생입니다. 훌륭한 학생입니다. 시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시험 끝났으니 이제 진짜 공부 좀 하자. 이거 덤비나요? 훌륭한 학생입니다. 수능 끝났으니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흔히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 봉급이 많을 때 11조를 잘합니까? 봉급이 적을 때 11조를 잘합니까? 참 이상한데요. 봉급이 얼마 안 될 때는 11조를 잘한대요. 그런데 봉급이 많아지면 11조 하려니까? 자꾸 부담이 간대요. 그거 왜 그렇죠? 봉급이 많아지면 액수가 커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갑자기 아까워집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바꿔서 하셔야죠. 하나님,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으니까 아깝지 않을 만큼만 주셔요. 뭐 차라리 그렇게 기도해야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참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을 때에 실수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지적을 듣고 다윗이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사한다. 죄는 용서한다. 그러나 징계는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죽게 됐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랜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7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했죠. 그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간절했을지를 생각해 보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신하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저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임금님이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릴 거냐?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 사이에 다윗이 눈치를 채고서는요, 아이가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 답변이 죽었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아니,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못 들은 척 하시고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그런 말 한마디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20절 한번 보셔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다음 밥 먹자 이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는데 일주일이나 금식하던 사람이 그 밥이 넘어갑니까? 그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밥이 넘어갑니까? 그런데 다윗은 넘어가요. 신하들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가 살았을 때에 그렇게 굶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던 분이 죽었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밥 먹자 하십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신하들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이상하냐? 이 신하들이 한 답변이 뭡니까? 22절 보세요. 이러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지금은 죽었으니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으니 이 말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 아이를 분명히 데려가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으니 내가 이 문제를 두고 더 기도하고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자기의 뜻을 깨끗이 적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잘 기억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눈에는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긴 해요. 감사하기는 하는데 말은 감사합니다인데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요. 속에는요 피멍이 들어요. 그럴 때 밥이 넘어갑니까? 우린 잘 안 넘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니 아 예 순종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감정까지 거기 따라가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이 감정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냥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깨끗이 순종할 줄 아는 입으로만의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과 감정까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비록 내 자식을 데려가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돌이킬 수 없는 뜻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불러서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으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금식할 이유가 없다. 밥 먹자.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흉내 내기에는요. 우리가 흉내 내고 딸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이 1회 동안이나 울며 불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간절하게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기에는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매정하게 잘라버렸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충실한 신하를 죽였고 억울하게 죽였고 그 부인을 몰래 훔쳐왔으니 뭐 이 정도 벌은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도 뭐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우리가 조금 주셔도 뭐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우리가 눈을 조금 넓게 뜨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전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울고 불고 하며 매달리는 그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한다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닌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여디디아라고 하십시오. 여디디아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얘가 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요?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준 그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거기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디디아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고 그 온갖 부를 다 누릴 수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의 이 신앙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잘못해서 부모님 애를 들 수도 있죠. 뭐 요즘은 잘 안 들는 경우가 대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가 매를 듭니다. 아이는 그 부모가 매를 들었다는 사실을 아이는 잊어버릴는지 몰라도요. 부모는 잊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팰 수 있냐고요? 아이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는 잊어도요. 매를 든 아버지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안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훗날 이 아이가 상 받을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는요. 그 아픈 기억이 이리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조금 잘못해도 크게 보상이 되는 거죠? 말 안 듣는 아이 길러봐야 부모 이런 마음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 그러고 안 들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나중에 다른 아이를 통해서 다 보상을 충분하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고 해야 되나요? 들어주셨다고 해야 하나요? 전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도 없는 기도를 또 우린 많이 합니다. 그 기도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다시 이루어주실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혹시는 잘 몰라서, 아니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릇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셔요. 마음 놓고 하셔요. 왜?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잘하는 기도를 하시면 그만큼 기뻐하실 테이고, 혹시 엉뚱한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 들어주셔서 안 될 일 같으면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나중에 다른 일에 틀림없이 보상을 하시거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기도보다가 더 뛰어난 기도, 더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는 거 잘 아시죠? 아이들 낳고요, 키우느라고 고생 얼마나 많이 합니까?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학까지 하나 마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거기다가 시집장가 보내려면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왜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었습니까? 훗날 무슨 덕 보려고요? 아니, 제일 많이 돈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나중에 무슨 덕을 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집어넣었어도요, 그 자식, 아,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구나라는 거 알고 한마디 툭 던지면요, 그동안에 다 투자했던 그 많은 돈이 아깝지 않죠. 그렇게 투자했으니 너 매달 나한테 하나님께도 11조 드리고 나한테 11조까지는 아니라도 10의 반이라도 내놔. 그래, 그 꼬박꼬박 챙겨야 분이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쓰고 투자했는 것, 돈 쓴 것, 그거 알아주기만 해도요, 그동안에 집어넣은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일들을 좀 저지르고 사시는 것이 그게 참 복입니다. 저도 고집을 한번 부리면 좀 질깁니다. 언젠가 한번은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 우리 집에 어른들까지 온 가족이 합세를 해서 저를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 식구들의 핍박을 굳굳이 이겨내고 제가 끝까지 버텨서 이겼습니다. 고집이 좀 센 편이죠. 다른 건 양보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꺾인 것 중에 하나가요. 얘가 지금은 27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삼촌 하나가 집에 오면서 인형을 하나 사다 줬는데요. 그 사자 한 마리였어요. 이 뭐 라이언 킹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자 한 마리였어요. 예쁘게 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사자 한 마리면 안 돼요. 사자 한 마리에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사자가 한 네 마리 정도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조립을 내가 엮으면 커다란 로봇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가 선물을 사다 주려면 제대로 사줘야 되지. 그러니까 사자 다섯 마리를 사와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 한 마리만 딸랑 사온 거예요. 사주려면 다 사줘야지. 이게 뭔 짓이야. 이래서 제가 아이 손잡고요. 그 장난감 가게를 갔습니다. 네 마리를 사주려고요. 그때까지 우리 아이 장난감 중에 천 원을 넘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서 물어보니까 가게 사는 얘기가요. 사자 네 마리는 안 판대요. 팔려면 다섯 마리를 다 살려면 다섯 마리를 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거 한 놈은 살 수 있대요. 장사 수단이 참 무섭대요. 자, 이 큰 거 한 마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주려면 다시 다섯 마리를 다 싸야 되고요. 작은 놈 네 마리만은 따로 안 판대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7천 원이래요. 천 원하고 7천 원은 큽니다. 걔가 어릴 때 로봇이나 총이나 이런 걸 좀 갖고 놀긴 했는데 천 원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이들 장난을 그렇게 고급스러운 걸 쓰냐 이런 주의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7천 원요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건 소신 하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엄비야,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 말고 웬만한 거 있으면 아빠가 오늘은 저 소신을 꺾어서 천 원 넘는 것도 사줄게. 한번 보자. 이렇게 봤습니다. 천 원짜리도 보고 이천 원짜리도 봤는데요. 칠천 원짜리를 보고 난 이후에는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가 너무너무 조잡해서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뺐다가 꽂고 뺐다가 꽂고 이러기를 수차례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꼬마가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는지 아빠 이거 할래요 하고 쑥 그러니까 2천원짜리예요. 얘가 그걸 쑥 빼는 순간에요. 갑자기 가슴이 콱 뭉클해오더니 아, 내가 이거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거 천원 2천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앉아있냐 하더니 야 안되겠다. 7천원짜리 뽑아가 왔습니다. 저는 그 일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이 녀석이요, 그동안에 애 먹이는 짓도 뭐 크게 애 먹인 적은 없지만, 이러고 저러고 살지만, 아, 저 놈 참 착한 놈이야. 라는 인식이 참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아버지가 그걸,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걸 이놈이 읽었어요. 그리고 지 스스로 아빠 이거 할게요 하고 다른 걸 고르는 그 순간에요. 이게 막 팍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요. 7천짜리 빼왔습니다. 이게 장난감 비싼 거 못 사준다 했던 그 철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7천원이 무너지니 그 다음 순간에요. 2만원도 무너지더라고요. 그 큰 로봇이 그 다음 2만원 무너졌다는 것은 그 아이들 그 유명한 그 레고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거 비싸대요. 7천원 무너지더니 수십만원 20만원 무너지긴 일도 아니에요. 20만원 무너진 건 제가 자전거로 기억합니다. 좀 더 가니까 150만원도 그대로 무너져요. 150만원은 컴퓨터입니다. 그 시발점이 된 첫 사건이 얘가요, 아빠 이거 할게요 하고 적은 거 하나 골라 뺀 그 사건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요, 전 평생에, 아, 얘 참 착한 애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을 수 없는 짓을 지금까지 무언가 하나를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나와, 그런 생각이 하나만, 아, 이건 그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다. 이런 게 하나만 떠올라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두 가지가 떠오르면요, 정말 복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 네 가지가 떠오르십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그 경지를 넘어서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젊으신 분들요. 단 한 번이라도, 두 번도 필요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아,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그런 감격을, 충격을 받으셨겠다 싶을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짓을 단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한 번을 하고 나면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걸 깨닫게 돼서 두 번 하기가 쉬워지고요.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세 번, 네 번도 쉬워집니다. 하나님 믿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행복을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기도보다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죽는 아픔이라도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것이 결국은 더 놀라운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깊은 감격과 행복에 겨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힘들고 어려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